다니엘서 강의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71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아, 24절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겠네. 70년이 아니라 71회다. 자, 1회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겠어요. 1회는 영어로 그냥 week으로 되어 있어요. week.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할 때 그 week인데, 이거는 원래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말이 뭐냐면 그냥 일곱이란 뜻이에요. 일곱. 그러니까 일곱을 70개 정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71회는 70, sevens란 뜻이야. 7이, 예, 지금 일곱이 70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일곱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냐? 7초, 7분, 그렇죠? 아니면 7시간. 그렇죠. 그거 넘었으면 어떻게 해서 7일. 그렇죠. 또 그거 넘었으면 7달. 아니면 7년. 그렇죠. 천으로 따지면 그게 뭐 예를 들어 7천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7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71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다. 71의 기간을 얘기할 때 그게 70 곱하기 7초, 70 곱하기 7분, 70 곱하기 7시간. 알겠죠? 70 곱하기 7일. 그 뒤에 있는 뭐 초, 분, 일 이렇게 이건 모르는 거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원래 말은 그냥 70 거기에다 곱하기 7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490이에요. 총 490이다. 예,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고 지금 위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일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일곱을 70개 정했다는 거예요. 그 490이 내 백성과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게 정해졌다. 지금 일단은 그냥 49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71회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섯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섯 가지. 첫째는 죄와 관련된 일 세 가지가 있고, 둘째는 의와 관련된 일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24절. 첫째, 죄와 관련된 거는 범법을 그치고, 유대인들의 범법이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완전히 그친다. 그렇죠? 죄들을 끝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죄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는 이와 같은 일들, 예, 이 일이 생기는 때가 70일에가 완성이 되는 그런 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지금 유다 백성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죄, 불법, 범법이 지금 문제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범법과 불법과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걸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70년이 유대인들의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이걸로는 죄와 불법과 이 범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71회가 정해졌는데 그때 가서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된다. 그럼 죄가 어떻게 해서 끝이 나게 되느냐.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한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사야서 53장 가서 8절 가서 보면 내 백성의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냐? 이사야서에는 유대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 문제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죄 문제 이거 담당하신 건 보시려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52절 특별히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의 죄도 포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죄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것 세 가지를 하나님이 완전히 종결하시는 그런 때가 70일에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죄 반대가 되는 게 의예요. 한번 볼까요? 죄하고 의가 반대가 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말 그대로 100%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 이거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끝나면 의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의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면 그럼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첫째 죄와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의 범법,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불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와 동시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메시아로 다스리시게 될 때, 그때는 뭘로 다스리냐? 공의, righteousness, 공의로 다스리세요.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공의로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년왕국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존하는 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의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를 개개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영존하는 의를 주시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31장 31절에 34절,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이루는 그런 왕국이 의로운 왕국, 공의로운 왕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 이상 대언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가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아시오하고 복음도 전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메시아 왕국 때는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서 한번 이사야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그렇죠? 사자가 이제 풀을 뜯어먹고 하는 그와 같은 초식, 이와 같은 그 환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9절 그것들이, 이 모든 짐승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는다. 어저께 남을 이렇게 지금 사자 같은 경우 포악하게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 죽이고 먹고 하자,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서 믿어라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봉인 이런 환상이나 계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박국 2장 14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영존하는 의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되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 그 얘기하고 3절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온 땅을 덮는 그와 같은 때가 이 천년왕국의 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 그와 같은 때가 그게 72례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영어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를 영어로 The Most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분 이런 게 없어요. 여기 가서 보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 이런 어떤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The Most Holy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그와 같은 일. 그래서 메시아가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70일에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뭐로도 볼수 있냐.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지극히 거룩한 것. 그렇죠? 예, The Most Holy로 돼 있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 그 얘기할 때는 뭐야? 천년왕국의 성전에 기름을 붓고 성소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도로 쓰는 그런 일로 봉헌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지극히 거룩하신 이로 했냐? The Most Holy의 H가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어떠한 게 대문자로 되어 있을 땐 대부분 인격체를 가리킨다.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 성전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어떻게 볼수 있느냐?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건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예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자그마치 9장에 걸쳐서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 성전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분 메시아가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를 여기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거룩한 이더 모스트 홀리에게 기름을 붓는 걸로. 그러면 두 개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메시아가 거기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 번역이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다될수 있는 건데 이 홀리라고 하는 그 H를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이로 지금 메시아로 이제 본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죄가 끝나게 되고 영존하는 의가 찾아오는 그 때가 바로 70일에가 완성이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일단 그건 이해하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아니면 유대인 누구예요? 누구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걸 놓치면은 그러면 아주 아니요 아무것도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날에는 이거 예언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신약시대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 그래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라. 아시겠죠? 이거를 지금 여기다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영해다. 아니에요. 다니엘의 백성, 저 유대인들과 다니엘의 저 거룩한 도시,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72례를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교회가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한 거냐? 100%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이거를 놓치면, 그러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여섯 개를 통해서 다니엘이 구하던 그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이 된 거죠. 다니엘은 부분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완벽한 걸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70일에가 정해졌다. 70일에가 끝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영존하는 의가 오게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시려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을 가셔서 세 장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 이게 죄 문제가 끝나고 영존하는 의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시가 되며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며 이 메시아 왕국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25절. 그러면 72회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예, 72회. 예, 490이라는 거. 예, 그걸 지금 이제 예,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70일회를 정했는데 70일회는 언제 시작이 되고 70일회는 언제 끝나느냐.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자, 다니엘이 지금 이걸 받은 게 BC 539년경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아직도 바빌론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더 있어야 돌아가요. 3년이고 몇 년이. 자, 이런 가운데 돌아가는 가운데 예루살렘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어떤 명령을 지금 왕이 내리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다. 그렇죠? 심지어 곤란할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거리와 성벽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명령이 떨어지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때까지 69일회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BC 4년경에 오세요. 그렇죠? BC 4년경에 오셔서 33년 반에 사시고 이거 하고 보면은 언제 예수님이 중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도 메시아가 BC 4부터 AD 30년까지면 도대체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62일에 뒤에 그러니까 69일회 중에서 처음에 7일회 끝나고 그다음 62일회 끝나고 62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483이 돼야 된다는 거라. 알겠죠? 70이 69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AD 30년이에요. 30년. 지금 다니엘이 이 지금 환상 계시를 받을 때가 BC 539년. 그렇죠? 539년에 여기 30이면 569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때부터 어느 시점 지나면은 어떤 왕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라. 그때부터 AD 30년까지 483이 있어야 된다니, 여러분 생각해 볼때483 초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483 분? 안 되잖아요. 483 일? 안 되죠. 483 주? 안 돼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483년이 돼야 되겠구나. 4830년도 벌써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이걸 483으로 정했는데 그거는 성경 가서 보면 예, 성경의 많은 과 같은 대언의 말씀들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의 사례에는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9장을 해석하는 거의 모든 100%이 주석가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490이라고 하는 거. 70 곱하기 7은 490년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90년. 조금 이따 이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90년으로 이해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483년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60년인가 얼마가 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여기 483년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시작이 된다. 지금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너는 알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고 지금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세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 처음에 나온 건 언제냐? 이 사건 이후로 약 3년쯤 지났을 때 페르시아 전 제국을 통솔하는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거기 있던 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도 좋다 하고 명령을 내린 게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BC 536에서 AD 30년까지 하면 지금 483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떤 명령을 내렸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6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몇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BC 457년에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명령이 나와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BC 445년에 느헤미야에게 총독의과 같은 권세를 주고 돌아가서 뭘 하라 그래요? 성벽을 지으라 그랬다면 성벽을. 알겠죠? 그래서 BC 445년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다니엘의 72회가 시작이 되는 거다. 알겠죠?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래서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AD 30년까지가 483년이다.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총 합쳐서 69일에, 69 곱하기 7 하니까 483년. 다시 말해,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한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483년이 지나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끊어져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메시아가 끊어져 죽긴 하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다른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 그래? 대신 속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민족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로 이제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가게 될 때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나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기 왕도 킹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뭐예요? 내가 너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자, 이 느헤미야라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도시와 이 성소 이런 걸 다 지었는데, 지었어요? 메시아 이후에 장차 어떤 이 통치자가 임하면서 그리고 그 통치자가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곳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다. 자, 이거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성전이죠. 성전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있을 가장 무서운 환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끝난 다음에 29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30절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며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차 임할 통치자가 누구냐? 대환란기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느낀 게 있어요. 다니엘서 2장도 가서 봅니다. 어떻게 뭐가 나와요? 먼저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예, 그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다음에 로마 왕국. 로마 끝난 다음에 맨 끝으로 갑자기 푹 뛰더니 뭐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뭐가 빠져 있어요? 교회 시대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짐승으로 표현된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교회 시대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가서 보니까 교회 시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483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머지 그럼 한 이레가 남아 있잖아요. 한 이레. 그한 이레 동안의 일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 이 그림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초림과 재림을 봤을 때는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보여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70이레를 정하신 그 490년 그거 안에는 갑자기 483년 쭉 했습니다. 예수님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만 남았어요? 한 이레가 남았는데 붕 뛰더니 어디 가요? 맨 끝에 한 이레만 남겨놓고 중간에 있는 거는 빈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거다. 다니엘서가 그래요. 이사야서가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예언에는 교회가 빠져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돼서, 메시아의 죽음 이후로 시간을 건너뛵니다. 시간을 건너뛰어요. 그럼 맨 마지막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 기간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면 교회를 형성한다고 하는 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에 영원토록 거주하신다.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 몸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그런 것 자체를 이해한 적이 없다. 뭐는 알았냐?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한다는 거 말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냐? 두 개가 하나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봉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초림 이후에 이걸 보니까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다는 거죠. 교회 시대. 그렇죠? 다니엘에겐 그게 계시가 안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주어진 계시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런 계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483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만 하더니 갑자기 붕 뛰더니 그런데 어떻게 돼? 이제 한 일에 남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일에. 자, 이렇게 되면서 장차 임할 통치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성서를 황폐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이말 통치자 이 7년 동안 하면서 7년이 반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그가 장차임할 통치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그 많은 유대인들과 한 일해 동안 7년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7년 언약을 확정하리니, 근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세상 끝이 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이 얼마예요? 7년입니다. 한 일에. 그 7년에 한중간이니까 3년 반이죠. 그렇죠?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언약을 폐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히는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 예수님이 그때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때다. 그거를 대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기는 7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극심한 환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는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환란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6장, 7장, 8장에 그 나와 있는 세상 왕국의 변천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 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용이, 마귀가 학대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메시아를 출산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가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땅으로 내쫓겨진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몇 년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핍박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도피하게 하세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하세요. 그런데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홍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니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여기 26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장차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곳의 끝에는 홍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수. 그래서 광야에 홍수를 밀어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그와 같은 시도를 이루는데 어떻게 돼요?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렇죠? 여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켜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그런 일이 이 대환란기 3년 반 동안에 생기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후반부 그 3년 반은 여러분이 큰 환란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영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로마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될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7년 환란기를 통과한 그 이스라엘, 우리 교회는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휴거 받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아까 나왔죠? 70일화가 끝날 때 죄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영존하는 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그와 같은 70일화가 끝나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이 제거가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게 70일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와 같은 때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 아니라 70이래가 그게 끝나야 내 백성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을 세워서 그래서 영존하는 왕국, 의로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다니엘은 사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거 그것만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아 그건 잠시 잠깐 있다 좀 이따 이루어질 거고 영원한 걸 내가 얘기해 주마. 그러니까 너는 깨달아 알아라 하고 지금 이 유대민족에게 일어날 그 일을 지금 49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환란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만 설명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거의 29쪽 여기 가서 보면 신약시대의 시간표가 타임 테이블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부활하신 거예요. AD 30년경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성령님 오순절날 강림하신 거예요. 이거 AD 30년경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교회 시대요. 계속해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자신의 신부가 될 자들을 몽땅 다 데리고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그래서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 생기고 난 이후에 뭐가 시작이 돼요? 7년 환란기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7년 환란기 시작이 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고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정말 메시아로서 엄청난 것을 해줄 걸로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일에 한중간 딱 3년 반이 딱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딱 드러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해갖고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저 사람을 이렇게 신뢰를 했는데 본색을 드러내고 마귀와 메시아인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극심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피신을 시켜요. 그때 용이 물을 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용이 만들어오는 그와 같은 홍수를 완전히 삼키면서 소위 페트라 광야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먹이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3년 반 이 환란기 어찌나 이 환란이 극심한지 스가랴서 13장 끝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의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3분의 2. 그 나머지 3분의 1도 어떻다 그랬어요? 이게 금이나 은을 정련하는 그와 같은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트리뷸레이션이란 뜻이에요. 트리뷸레이션,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이 있으면 곡식에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 껍데기를 이걸 치워야 그래야 그 안에 곡식만 남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겨질을 하든지 체질을 하든지 뭘 해야 되거든요. 도리깨로 쳐야만 이게 껍질이 까진단 말이죠. 그러면 알곡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초림 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걸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와 같은 그 불신의 죄로 인해서 2000년 이상 떠돌아다니고 결국은 이와 같은 환란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서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 하면 휴거가 일어나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여기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털 하나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몸에 붙은 건 털 하나도 다 올라가는 거다. 손톱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은 건 아무리 멋있어도 털옷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몸에 붙은 것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아주 미미한 털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코도 올라가고 모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멤버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남아요? 환란기 성도들이 남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환란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란 성도. 그래서 세인트는 구약 시대에도 세인트 성도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세인트가 있고, 환란기에도 세인트가 있고, 천년왕국에도 세인트가 있고, 천사들도 심지어 세인트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세인트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히 구별시켜 놓은 자면 세인트예요. 그게 천사든 구약 시대 사람이든, 아니면 신약 시대 사람이든. 그래서 환란 성도는 교회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데 그건 왜 적어놨느냐? 왜 적어놨어요? 아, 거기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필요해요? 그거 왜 필요해요? 예. 그거 필요치 않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이런 거왜 필요하냐고. 그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꼭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어느 시대까지, 천년왕국 맨 끝에 이 땅에 존재할 그 사람까지를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엔 영원한 세상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환란기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한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 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대환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성경 바라보기, 우리 한마음 미션에서 한 성경 바라보기 강좌, 이게 아마 쉬운 네 번까지 했는데, 거기에 51번, 52번이 2시간에 걸쳐서 이 환란기를 설명했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1번, 52번을 여러분이 가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70일에 시간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자, 환란은 이제 70일에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5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70일에, 1회는 7이라고 해서 490.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2회라는 거예요. 491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69회가 될 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져 죽을 때까지 483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483.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하루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실제 하루로 하면 483, 아니면 490이라고 얘기해봐야 1.36년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의 1년은 360일입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1.36년뿐이 안 되잖아요. 또 얼마가 지나야 돼? 48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4장 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할 때 가서 보면 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계산의 법칙이다. 거의 모든 목사들과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대략 BC 540년경에 539 이때예요. 자, 이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 다니엘 이후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내리는 건 가서 세 경우가 있었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드가 BC 445년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로 건축하는 그 일이 BC 445년에 생긴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이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30일로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483년이에요.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476년이 365이기 때문에 태양 365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는 483년, 그다음에 태양력으로는 476년.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483년, 그리고 마지막 붕 뛰어서 뭐가 하나 남아, 한 일에 마지막 7년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 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구원받은 교회는 휴가 돼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한 일의 7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한 일의 한중간, 그러니까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뉘는구나. 3년 반. 그렇죠? 그래서 3년 반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그 내용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30페이지에 G 가서 보시면 3년 반 다니엘서 이야기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2장 7절, 예, 그렇죠? 반일에 다니엘서 9장 27절, 1260일, 360일 반으로 나누면 180이거든요. 3년 반이면 1260일이에요. 42달이에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계시록 11장, 42달은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12장 14절 이렇게 되면서 계시록과 다니엘은 둘이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이고 계시록은 봉인을 풀어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두 개가 딱 맞아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오묘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환란기 때 등장하지 않는 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BC 445부터 AD 30년까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유대인들을 향한 483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490년 계산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붕 뛰어넘어서 장차 임할 통치자가 나오는 여기 뒤에 까만 부분, 이게 7년인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490년이 되는 거다. 그 490년을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다. 그래서 그 490년이 딱 끝나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까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죄 문제가 끝이 나게 되고 영존하는 의가 오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장막절이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는 나라는 멸절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 민족이 되고 메시아의 법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편만하게 퍼지면서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천연왕국에는 상하거나 해하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가지고 해하는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서 2장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떠가지고 온 세상 모든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영원무궁한 왕국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